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에 쫓아가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주의 제자들을 이협할 뿐만 아니라 살기를 내뿜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매우 모질고 냉혹한 인물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면 그의 따뜻함까지 느껴집니다. 따뜻함을 잃어버린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말을 기독교적으로 바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따뜻함이어야 합니다. 진리는 따뜻함을 친구로 삼아야 온전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초반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일일이 맞아주셨습니다. 사울 역시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기질과 성품까지도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일상에서 훈련되지 못해 거칠고 서툰 태도 때문에 엉뚱하고도 부정적인 현상들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기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2절과 11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는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목은 단락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12절에서 18절까지가 이 단락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 것을 본문을 통해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접속사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의 그러므로는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담고 있는 교훈에서 이제 결론을 이끌어낼 것을 예고하는 것인데 12절과 13절이 1절에서 11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순종과 스스로 비우심과 낮아지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1장 27절부터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됨을 위한 권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로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순종과 이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과 13절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 공동체적인 삶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나아가 평안을 도모해 가되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고 강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엄히 경고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이런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사상이나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하듯 서로를 대할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안을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노력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일상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짧은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 첫 번째로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비라는 말은 서로 자기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말다툼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라 논쟁을 위해 꼬투리를 잡는 말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대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출애굽 직후 마실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 땅에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는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강대한 애굽의 손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려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맹렬히 추격해 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맹렬히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를 닫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걸음 가면 원망이고 두 걸음 가면 불평이었습니다. 도무지 원망과 불평이 식을 줄 몰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도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나 아론을 원망한 것 같지만 그 원망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40년을 방황한 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출애굽 당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과 유아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원망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에 비해서 도무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전혀 원망과 시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원망하려면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할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온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드렸는데 나의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렸다고 이렇게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팔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고 보디발은 가정 총무로 삼아 집의 모든 일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가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은커녕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수가 되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며 원망할 만한데도 원망과 불평은 찾아볼 수 없고 원망 대신에 감옥에서조차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기근에서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둔 요셉의 결론은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니, 결국에는 망가지고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야말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독과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를 가지고 원망과 시비를 억제하고 다스림으로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게 하라고 가르치며 일상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일상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임무에 대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달리 표현하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빛된 삶, 빛이 되는 삶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빛된 삶은 다름 아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가리킵니다. 보석 중에 최고라고 하면 단연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 값진 보석, 또 다 명품이 아닙니다. 확대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흠이 많은 다이아몬드는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확대경으로 들여다봐도 흠이 없고 면이 고른 것이 명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대경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인데, 어떤 흠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순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보고 크게 신뢰하여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먼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에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책 잡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흠을 찾고 찾다가 찾을 수 없어서 이제 한 가지 계책을 세웠습니다. 왕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로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행위를 하면 그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은 신하들의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따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아끼던, 너무나도 아끼던, 그리고 자신에게서 너무나도 충성되었던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예를 썼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근심만 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룻밤을 사자굴에서 지낸 다니엘과 왕궁의 침실에서 보낸 왕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또한 오락을 금할 뿐만 아니라 한숨도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가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니엘을 찾고 찾았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실 수는 없었더냐. 돌문을 열고 보니 맹수들은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온순하게 배고픔도 잊은 채 그저 평화스럽게 앉아있었고 다니엘은 무사했습니다.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던 왕과 사자굴 속에서 태연하게 평안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사람을 보며 분명한 차이를, 분명한 대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에 흠없고 순전하여 올바른 것이 참으로 큰 힘과 이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세상에서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흠없고 순전한 삶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은 사실 신명기 32장 5절에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흠집이 났을 뿐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소망에 대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소망에 관한 이 말을 보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구절은 유대인들 중 고난을 견디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 별처럼 빛나는 복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는 구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빛을 바라는 자들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 다른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하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초반절에 나와 있는데 16절 초반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입니다. 여기에서 밝힌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페콘테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인데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굳건히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횃불을 꽉 움켜잡고 있는 것뿐이라 횃불을 꽉 움켜잡고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빛을 밝히는 동작을 그리는 말입니다. 횃불을 꽉 움켜잡고 앞으로 내밀어 빛을 비추듯이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앞으로 내밀듯 이제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생각해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핍박받고 고난받을 이유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를 바깥 세상이 불편해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 계속해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자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처럼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순전한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꼭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내밀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 누구에게나 기쁨이 됩니다. 전하는 자나 전해 듣는 자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복음을 통해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사는 자나 그 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늘 승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 것인가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설까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케 하실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귀한 은혜를 덧입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아닌 하나됨, 연합, 화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